지난 2월 13일에 한국에서 개봉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흥행을 타기 위해 만든 영화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기독교 영화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 이름이 신이 보낸 사람이에요. 신이 보낸 사람. 기회가 되면 한번 다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영화의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영화를 보는 내내 막 눈시울이 적셔져가지고 앞을 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너무 잔혹하게 핍박당하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그려졌는데 그것은 상상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탈북자들의 이야기하고 탈북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가 얼마나 좋은 영화로 평가를 받게 됐냐면 분명히 한국에만 개봉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인권을 다룬다는 취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UN에서 이 영화를 상영했어요. UN에서. 그리고 영국 의회가 이 영화를 상영했고요. 벌써. 그리고 한국도 상영을 했어요. 3월 19일에. 그러니까 다 같이 상영을 하고 지금 캐나다에도 상영을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화로 평가되고 있는 영화예요. 신이 보낸 사람. 거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북한 성도들의 모습은 정말 비참함 그 자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 장면부터 고문의 장면으로 시작해서 아내가 그 고문을 통해 죽어나가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죽어가고 있느냐. 기도하는데 계획이 다 실패하고 탈북하려고 하는 계획이 다 무너져가지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 이런 어떤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그림들은 오늘날에는 별로 찾기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한번 잘 떠올려 보면요. 한국의 역사 속에 일제시대만 떠올린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돌아가신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많아요. 6.25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깊이 내려간다면 우리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떠올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안에서 목숨을 버려가며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걸음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 모습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굉장히 멀어진 이야기, 옛날 이야기 아니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거기에서 만나는 그러한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요, 굳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 피지컬하게 어떤 몸으로 있잖아요.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잘못하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에서도 보면 우리가 만나는 환경은 우리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우리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들에게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편안하게 길을 열어줍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기대하는 게 많아요. 기대 수치가 높아요. 당신 그리스도인이요? 아, 그러면 뭐 이 정도는 참아주겠지라는 생각을 미리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험 우리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살고 있는데 아, 내가 잘해야 되는데 라고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조차도 우리에게 그렇게 푸시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참아야지. 그 정도도 못 참아?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무언으로 우리에게 압박을 가할 수도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그런 상황을 만나요.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을 떠나 밖으로 나가서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보면 떠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삶 속에서는 지금 이런 그리스도인이라서 만나는 어려운 상황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병들어 아팠는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서 병들어서 더 약해지다가 숨을 거두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기도하고 잘 되기 원하는데 막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관계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일들을 다 포함하다 보면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근데 쉽고 좋은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들처럼 어떤 생명의 위협 앞에 지금 당장 서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만나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자태를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존재, 우리가 갖고 있는 존재를 드러내야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자꾸 만나가기 때문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만났던 한 대표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줌으로써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것을 6단락으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며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상황적인 측면이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단락에 나와요. 첫 번째 단락에는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딱 갑작스럽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젊은이로 부름받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중에 가다 보면 어른으로서 부름을 받고 있는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난 상태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때의 왕이 이룬 일은 뭐냐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금신상의 정확한 수치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쓰는 표현을 바꾸면 한국 표현으로 하면은 30m 높이가 되고요. 넓이가 3m쯤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람 모양이 아니고 굉장히 기둥 같은 거예요. 굉장히 똑바르게 서 있는 거죠. 사람 모양하고 좀 다르게. 그런 모양이고 피트로 바꾸면은 90피트에 9피트. 굉장히 큰데 이게 얼마나 큰지는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리면 금방 떠오르죠. 우리가 북한에 김일성 동상이 서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거기 TV에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깨알 만해요. 그 앞에 서 있으면. 근데 그것이 높이가 대략 20m밖에 안 돼요. 20m. 그러니까 지금 30m라는 것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 그 그리스에 가면은 제우스 신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신전이 남아 있지 않고 지금 기둥만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둥 높이가 17m예요. 그 기둥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막 굉장히 조그만데 그 높은 것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세워진 금신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날에 제가 좀 비슷한 게 무언가 찾아봤더니 자유의 여신상이 비슷해요. 자유의 여신상이 손을 들고 있는데 이 손 높이까지 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높이가 대략 33m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여기 신상의 높이하고 자유의 여신상 높이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시의 기술로요. 2500년 전에 이걸 지었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죠. 놀랄만한 일이에요. 이집트에 있는 스핑크스나 피라미드를 지은 어떤 기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동일한 기술을 가지고 이 높은 건축물, 이 신상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왕의 왕권도 담겨 있지만 그 나라의 기술력과 국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신상에. 대단한 거죠. 그걸 세워놓고 그것이 첫 번째 조건으로 등장하는데 두 번째 조건이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왕이요. 그 바벨론이라는 전국의 작은 도시들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거기 온 사람들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기를 총독과 수령, 행정관과 모사, 재무관과 재판관, 법률사 이렇게 모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그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있는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 다 있는 거고요. 군사력까지 있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모든 권력들이 전부 다 그 앞에 오도록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4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신상 앞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악기가 연주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6개의 악기가 나오죠. 거기 우리가 이렇게 5절에 보면 나팔, 피리, 수금, 삼현금, 양금, 생황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다양한 악기들이 한꺼번에 울릴 때 근데 이거 하면 왜 악기를 이렇게 다 나열하고 있을까요? 악기를 나열하고 있는 것은 악기가 쓰여졌다는 것도 말하지만 저기 그 표현 자체가 얼마나 저 상황이 웅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로 바꾼다면 여기 킴멜센터에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단한 그 전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악사들이 다 모여서 연주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마치 전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신상 앞에서 거기에 데디케이션, 이 낙성식을 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특별하고 역사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이 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대단한 상황을 연출하면서 그 소리가 우르르 나올 때에 뭘 하라고 합니까? 절을 하라. 이게 세 번째 상황이에요. 절을 해야 돼. 그 앞에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절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절을 하면 뭐 좋고 안 하면 괜찮고 이게 아니라 안 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풀무불이라는 말은요 옛날 어르신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더니 풀무는 이렇게 바람을 집어넣는 이런 거예요. 주머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뭐 발로 밟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걸 어디에 쓰냐면 보통 불에선 쓰지 않고 이 그 대장장이들이 쇠를 연마하거나 벽돌을 구울 때 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불을 만들 때 쓰는 것이 풀무예요. 당시에도 풀무불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번역이 참 잘 된 거예요. 여기 쓰는 말 자체가요. 당시에 그 그림 자체도 풀무예요. 이렇게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가지고요. 그 풀무 안에다가 재료를 집어넣고 계속 바람을 넣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뜨거워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풀무불에다가 던져 넣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당시에 풀무불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비일비재로 일어났어요. 특별히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어디나 가면 이 풀무불이 있었어요. 왜 있냐면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벽돌을 굽고 대장장이들이 그 이 쇠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지역마다. 그리고 그것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중에 하나에다가 이걸 넣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별로 특별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7절에 보면은 음악이 울렸고 사람들은 다 엎드렸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예외가 있는 거예요. 세 명. 그것이 이제 8절부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면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여기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등장해요.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하면 왜 자꾸 갈대아라고 이렇게 특별히 이름을 붙이느냐 우리가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갈대아라고 할 때 그 갈대아라는 말은 이 왕 있잖아요. 그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느부갓네살 왕의 같은 종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갈대아 사람이었어요. 원래. 갈대아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게 뭐 대수롭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나라에요. 다 섞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미국보다 더 심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는 좀 이렇게 차별이 있잖아요. 백인이 더 많고 막 이렇게. 근데 거기는 막 섞여 있어요. 더 많이. 그런 상태에서 갈대아 사람을 왕이 특별히 총애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 민족이고 그 가정에 자기 브라더도 있을 거고 자기 누구 시스터도 있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정에서 보면 아주 측근이라고 보면 돼요. 갈대아 사람은. 그래서 예전에 그 왕이 꿈 이야기를 할 때 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서 말을 했잖아요. 갈대아 사람들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왕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요. 그들이 왕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문제가 있다. 누구를 고소하는 건데 그들이 누구냐 하는 것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12절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고 불리우는 유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 있는 도시들을 다스리도록 임명을 받은 지도자였습니다. 관리였어요. 높은 관리. 그런데 그들도 이 자리에 예외가 되지 않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떠올리게 되죠. 근데 그들이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 그들이 고소하는 이유가 되는데 그들이 고소할 때 보면요. 되게 지혜롭죠. 머리가 굉장히 좀 약삭빠르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먼저 처음에 왕이 만든 조서, 그 명령에 대한 설명을 해요. 왕이시여. 왕이 이렇게 말한 거 맞죠? 거기에 예배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했는 거 맞죠?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했던 거 맞죠? 라고 먼저 물어봐요. 그러니까 왕이 거기에 딱 잡히죠.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렇지. 라고 할 때에 그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이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관계없이 할 수 없이 그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소를 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왕의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13절부터 15절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끌려왔던 그들에게 왕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죠. 그냥 죽이지 아니하고 너희가 지금이라도 마음 바꾸어서 내가 세운 저 신상에 내가 하라는 대로 절을 한다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하면 조건이와 이렇게 말했죠. 15절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원래 계획대로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에게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왕이 쓰는 마지막 표현을 보십시오. 뭐라고 쓰고 있는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인이 어떤 교만을 나타내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의기양양한 거죠. 나를 이길 수 있는 신은 없다 이런 어떤 의미예요. 그리고 설마 내가 여기다 불에다 집어넣는데 살겠어.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뭐 설사 뭐 신이 존재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있다고 해도 내가 여기다 쑥 집어넣으면 죽을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본인에 대한 중심적으로 딱 이렇게 뭉쳐있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못을 박죠.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 이들이 이제 반응을 보이게 돼요. 근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단락에 나오죠. 사드락 메삭과 아벤느고가 세 가지 방법으로 답을 하는데 첫째는 이거는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다시 뭐 고민을 하고 뭐 죽으면 무서우니까 의논해가지고 다시 결정한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끝! 우리는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구원하신다면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당신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분명하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할 때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죽는 거잖아요. 들어가서 던져져서 죽게 돼요.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라는 저 표현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잡혀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좀 더 확장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던져서 죽음을 당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박수를 치고 조소를 하고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왜 끌려왔어요?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지 않는 그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는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좀 구원해 줘야겠다 하고 멋있게 구원을 해 주시면 좋을 거 아닙니까? 어떤 그런 기대를 갖게 돼요. 그들도 갖게 돼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설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 구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구할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서 그냥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마치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 영화에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과 핏물을 쏟아가며 기도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구원받지 못해요. 다 맞아서 죽고 총 맞아 죽고 그 얘기 다 없어져 버려요. 야, 이거 참, 그 안에서 하나님은 정말 북한이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바로 그런 상황이 여기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저기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저 그냥 어떤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더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도 땅에 떨어지겠죠. 분명히 그렇게 컴플레인 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좀 구해주셔야,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되게 했는데 나를 구해주셔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사람들도 박수를 칠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 진짜 살아있구나. 그러면 혹시 압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지. 라는 우리만의 이유를 가질 수 있어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들의 기도를 보면 그런 모양이 전혀 없어요. 그런 애누리가 없어요. 오히려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능력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기를 구원하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그 믿음에 그들이 모든 것을 걸고서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I don't care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해주시건 그렇지 않건 나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본인의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견고히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내가 살아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있고 내가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어있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을 그들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여 여기에서 그들이 이런 고백을 던짐으로 하여 그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본인들이 하나님 백성인 것을 증거했어요. 아주 자랑스럽게 증거했고 아주 멋있게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왕 이름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쪼그라들지 않고 완전히 펴져서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세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저들이 참 대단해 보이고 위대합니다. 맞는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져야 돼요. 야, 그들 참 믿음의 고백 아름답게 했다 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데 본인들이 악을 쓰면서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난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저기서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너를 좀 도와줄까?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그들과 맺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역사를 보세요. 다니엘서를 쭉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걸음걸음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계시고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들의 고백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공이 쌓여가지고 나오는 그런 쓸데없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경험 속에 있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아름다운 능력의 고백들을 죽음 앞에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던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잠깐만 생각을 바꾸어서 고백하지 않으면 그들은 오랫동안 높은 지위를 유지하며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심지어 지금 다니엘도 등장하지 않아요. 세 명이 만약에 담합해서 야, 우리가 이것만 넘어가자라고 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같은 믿음을 공유한 거예요. 그리고 전혀 변개하지 않는 믿음을 그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자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항상 스페셜 능력을 기대합니다. 이걸 내가 받아야 된다. 병자가 살아나야 되고 사망의 자리에서 거침을 받아야 되고 사고도 안 당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는요, 사고도 만나고 어려움도 당하고 여러 가지 기대하지 않은 문제들도 만나요. 설명을 못해요. 자연 종교는 설명을 못해 그걸. 그래서 말하죠. 당신이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더 많이 드려. 더 많이 기도해. 그러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통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갖고 있을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향해 우리가 중심을 두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우리는 그 사실에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일을, 이거 이후에 이 문제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가 아니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기 원한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어떻게 틀어지건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본문 여기까지 맞춰지는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후의 일을 우리가 익스펙트하고 기대하고 그걸 미리 볼 필요가 없어요. 하, 참 좋게 잘 끝났네. 왜냐하면 북한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그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의 현장 속에서 이상하게도 잘 안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쭉쭉 돼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기도의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걸음을 걷고 있습니까? 지금 걷는 걸음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말 못할 어려운 시간들이나 아픔들, 괴로움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억울함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좀 참아. 뭐 이런 것들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까? 그 걸음 우리는 걸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음을 열심히 걸어갔던 사도 바울은 그는 푯대를 향하여 걸어갔고 이 수고의 걸음을 아끼지 않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맞춰갈 때 그가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이유는 그 능력은 본인이 그동안 쌓여왔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자기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어느 부분에서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였으므로 이런 걸 바탕으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항상 내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그는 변함없이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이의 그 능력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의 열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능력을 막 찾아나가기보다 그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우리는 더더욱 그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 걸음을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앞으로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날 이끄지 않으면 난 못 갑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고백을 드려야 되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저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백을 그 2500년 전에 그 고백을 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왜 그럽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서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간다면 우리의 삶에 확실한 신호등은 켜져 있습니다. 파란색 신호등이 켜집니다. 그것은 일이 잘 풀려? 잘 돼서? 죽는 것도 극복하기 때문에? 아니라 때로는 그 시간을 지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승리의 역사들을 우리가 누리며 그것을 경험하며 그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리에서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으로서 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진정한 능력을 다시 한번 헤아려보게 됩니다. 과연 무엇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세상에 사는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가 아니요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에 거기에 집중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계속해서 주님께 맡기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너무너무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 속에 우리가 빠져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가능해 보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놓아버리지 아니하고 괜히 우리들에게 마음을 두고 우리에게 초점을 두고 우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성도의 걸음을 힘있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풍성한 능력이 풍성한 열매가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